예, 십자가 복음에서 말하는 우리 신앙 1단원의 내용을 이제 오늘까지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가끔 언급을 안 하면 이렇게 놓칠 때가 있어서 이렇게 언급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이다. 여러분, 제가 이제 십자가 복음 책을 가져왔는데요. 1권만 가져왔습니다. 1권, 2권 있잖아요. 1권, 2권이 있는데, 먼저 구조를 여러분 보면, 1단원이 그냥 신앙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단원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뭔지를 알려면, 이 책의 1단원의 내용을 쫙 보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 내용이 되려면, 그 뒤로부터, 2단원서부터 쭉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책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뒤에 이제 정리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잊어먹을까봐 지금 얘기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정확히 2권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의한 삶, 말씀에 의한 삶, 성령에 의한 삶, 믿음에 의한 삶, 십자가에 의한 삶. 거기 될 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됩니다. 그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웃드라인만 해놨습니다. 그 내용만 여러분 본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길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믿을 건 믿고 또 거기서 제시하는 길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주 기본입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분이 거기에 언급되지 않는 많은 지침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또 묵상해가면서 가야 합니다. 근데 이제 1단원이 우리의 신앙이 뭔지를 그나마 좀 정리해놨는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이렇게 은혜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의 기본이 된 터전 위에 은혜를 알아야 되고 십자가 사건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갈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갑니다. 그것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천지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이 있는데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다윗, 뭐 솔로몬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아브라함도 등장하지만 결국은 성경에 주된 보이지 않는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자, 그래서 천지 창조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금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했습니다. 주권을 상징했고요. 예, 하나님이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 개념이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돼 있습니다. 뒤에 가보면 압니다. 자,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권자고 우리는 객체라는 거예요.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보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나타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또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믿어라. 그런 의미도 포함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자, 아브라함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자, 뭐라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무슨 계획을 가지셨다고요? 한 민족을 세우는데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는 그러한 백성을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다고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신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야 그 계획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데요.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자, 여기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초청했지만 어떤 사람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따라갔어요. 그런데 롯도 함께 갔고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어요. 75세인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쫓아갔어요. 자,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모습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부를 때 나타난 하나님 중심적인 삶.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예레미야 7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 안 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못 깨달았고요. 따라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나라도 빼앗기고 성전이 파괴되고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자, 예수님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좀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본이잖아요. 자, 예수님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는요, 그분의 행동한 모든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따라하도록 샘플로 제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우리가 보여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 보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먼저 이제 뒤에 가보면 더 자세히 설명할 텐데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부터 좀 보자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이 땅에 와서 비추신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빛이라 얘기도 해요. 빛이라 얘기도 해요. 그럼 이 땅은 뭐였어요? 상대적으로 어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길을 제시한 게 뭐라고요? 빛의 길을 제시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전파한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제시한 길을 우리가 중심으로 따라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봅시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요.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두 종류가 나와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큰 무리라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요? 무리들이라 그랬어요. 자세히 보면요. 그러니까 오병이의가 일어날 때 막 3천명, 5천명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다 무리들이에요. 예수님이 좋아서 며칠씩 따라왔던 사람들이에요. 열정이 대단했어요. 이들 또 뭐라 그래요? 무리라 그래요. 근데 무리와 구별하는 게 뭔가 하면 제자예요. 자, 제자는 뭔가 하면요, 예수님이 스승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여서 삶을 고쳐나가는 사람을 제자라 그래요. 그냥 여러분 교회 와서 이제 제가 뭐 십자가 복음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길을 제시해요. 그럼 여러분 들어요. 그 당시에는 뭐라고요? 그냥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근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맞아 이건 진리야.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야.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했지만 이건 하나님의 길이야. 그래가지고 그대로 사는 사람은요 제자예요. 근데 무리들하고 제자들하고 차이가 뭔가 하면요, 제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뒷받침해요. 무리들에게는요 뒷받침 안 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는요 자유함이 있어요. 왜?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근데 무리들에게는요 듣기는 들었지만 삶이 안 따라가니까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 얘기한 게 뭐예요? 저렇게 제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 내용이 뭔가 하면 뭐 다 버리면 되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저기서 말을 하는 그 중심은 뭐예요? 네 방식대로, 이 세상 방식대로 아니라 내가 제시하는 길을 따라와. 그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세상 방식대로 살아요. 아직 이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방식에 몸이 배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뭐예요? 야, 그거는 멍해지는 거야. 내가 길을 줄 테니까, 내가 안식의 삶을 줄게. 내게 와서 배우고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는 것을 져. 그러면 너희는 쉼을 얻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이거 있어요. 이걸 돌리려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대로 살면 너희들은 안식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 얘기를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은요 개인적인 야망이라든지 명예욕이라든지 세상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돈에 대한 탐심을 사실은 붙들고 있어요. 왜?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조차도요 저 삶이 집중했었어요. 그냥 말씀은 가르쳤지만 속은 어떻다고요? 저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겉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중심적인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아니었다는 거지. 자, 그러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메시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고요 떠나갔어요. 아까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깨닫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못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시하는 길이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껄끄러웠던 거예요. 왜? 그렇게 안 살아봤으니까. 그리고 이 세상 방식하고 달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부담을 느끼고 떠나갔어요. 아니, 주님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왔을 때 그 사람들을 그대로 데리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게 원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에게 속여서 얼려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을 곧이곧대로 제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부담돼서요 떠나갔어요. 자, 이런 걸 감수하며까지요 주님은 뭐 했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못 따라왔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야 할 유일한 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못 깨달았어요. 자, 그래서 자기 중심이 내려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길에만 하나님의 뒷받침과 유업과 생명이 주어져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특징을 보자는 거죠. 글씨가 작아서 보이긴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자원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으로 위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특징이에요. 자, 뭐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세상 자원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원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내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가는 방식도요, 이 땅에서 배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요.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뭐지? 그러면 자원, 목적,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딱 붙드시면 돼요. 그게 이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예를 봅시다. 아까는 예수님 메시지를 얘기했으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았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자, 철저하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평가했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평가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름대로 저 사람 저러네 저러네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되게 그러지요. 근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틀렸어.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는 평가가 뭐지? 그걸 발견하고 여러분이 그대로 평가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원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아이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거 하고, 하나님이 지금 그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으로 여러분이 보는 거 하고 다를 수 있고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개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일어난 일들을 평가할 때 뭐로 해야 돼요? 하나님은 저걸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지? 그거부터 여러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평가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 한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 예. 저기 글자가 바뀌었어요. 글씨체가. 예. 저쪽 컴퓨터하고 여기가 안 맞는가 봐요. 저 크게 했는데 이상하게 이제 가늘게 나왔네요. 예. 자. 예수님 뭐라고요? 자기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데 할 수 없대. 그리고 듣는 대로 심판한대. 그래서 여기서 듣는 대로가 중요해요. 듣는 대로, 아버지로부터 듣는 대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네, 감이 벌써 잡혔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자, 이렇게 예수님 전했어요. 자, 저도 제 고민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려면 무슨 설교를 해야 되지? 이제 이게 고민이 와요. 그때 주님이 야, 넌 말이야 내일 요렇게 요렇게 요 내용을 설교해라 이렇게 딱 오면 너무나 좋아요. 그렇지요? 근데 잘 안 와요. 그래서 고민을 해요. 그래서 어떤 데는 그냥 내 생각대로 할 때도 있어요. 어떤 것을. 근데 예수님은 어땠다고요?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했던지 하나님이 제시하는 내용들을 설교를 했다고요. 아주 저도 지금 고민이에요. 저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도 저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할 때, 이웃에게 어떤 말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중이 뭔지를, 하나님 무슨 말 하기를 원하는지를 좀 알아 깨닫고 그렇게 하면 좋을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세우시도록 하는데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 예수님이요, 막,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사람들에게 기적도 행하고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올 거 아니에요.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더, 야,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이 기회다. 막 광고문도 내고 막 하자. 뭐 이렇게 했으면, 그거는요, 자기 방식이에요. 그건 자기 방식이에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에게 교회에서 어떤 일어난 일을 막 자랑해가지고요, 사람들을 몰려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도리어 TV 회사나 이런 데 가가지고 계약을 해요. 그 시간 그 설교권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막 하면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 세우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다고요. 자, 봅시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유대인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소서 하니 이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동생들이요. 평소에 예수님께 쉽게 말하면 형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었어요. 왜? 아마 성경에 보면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얘기 별로 안 나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일찍 세상을 떠났든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동생들이 집안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살 문제를 해야 되는데 형은 안 해. 그리고 돌아다녀. 그리고 딴소리만 해.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 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소문은 더 안 좋아. 그러니까 동생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잘 모르니까 쓴뿌리가 있었어요. 아, 형 좀 안 좋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명절이 오니까 형이 유월절 안 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동생들이 이러는 거예요. 형, 지금 기회잖아. 형 막 사람들을 드러내려고 그랬지. 지금 유월절인데 사람 많은 모이잖아. 한번 가서 설교해봐. 그럼 사람들이 몰릴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할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자, 너네 방식은 세상 방식은 그렇게 해. 근데 내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 이런 거예요. 예수님 저렇게 했더라면 엄청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저런 방식을 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도 뭐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길로만 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또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근데 그 거룩함도요, 자기 자신이 드러내려 하지 않았어요. 자,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아주 선한 분으로 칭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선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걸 근거로 예수님이 선하지 않아서 예수님은 그냥 신성을 가지 않았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죠.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만 예수님은 따르겠다는 뜻이에요. 그 선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만 신뢰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와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히 세워주셔야만 본인은 따라가겠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았고요.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았어요. 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게 뭔가 하면 요한복음 5장 30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라리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을 의로우니라. 또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걸 자기 목적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이 제시하는 목적만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늘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목적을 위해 열심히 살면요, 이루어질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근데 하나님은 뒷받침 안 해줘요. 근데 우리가 내 목적을 내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뒷받침해 주세요. 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목적을 발견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으로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을 자기의 양식으로 얘기했어요. 자, 사마리아 지역에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인데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살아가야 하는 양식이 뭐라고요? 먹고 사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거라. 그걸 양식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려고 하신 거지요. 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 살지 말아야 합니다. 같이 갈 수 없어요. 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동시에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살면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꼴이 됩니다. 그 경우는 자신의 목적에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한테 유익이 되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자기와 부딪히면 안 따라가요. 그래서 둘이 양립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목적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 이유였습니다. 앞에 나와 있었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이제 세 번째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셨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셨는데 자, 이게 이제 설명하기가 아주 쉽지 않아요. 이렇게 다양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는 삶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기준, 나림줄, 거기에 사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일날 그 다음 안식일이죠. 안식일날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비벼 먹으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날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막 달게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는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고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걸 알았더라면 너희들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이랬어요.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문자대로는 살지만 그 문자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자를 잘못 해석해서 산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그냥 문자대로만 산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에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것이 포로된 지 48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같이 짓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은 혼혈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안 돼. 우리가 할 거야. 그래서 그들이 화가 나가지고 당시에 이렇게 아닥사스다의 왕인가 그 사람한테 상소를 올렸어요. 상소를 올렸더니 그 사람이 고레스가 원래 왕인데 자기가 지금 이렇게 대리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운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쟁이 생길까 봐 그거 하지 마.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성전지로 왔다가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전을 짓긴 지어야 되는데 왕이 못하겠으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16년을 살았어요. 16년을. 그러면 그 기간이 뭐예요? 하나님 일에 관심 없고요.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을 튼튼히 짓고 농사 짓고 자기 이득 올리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성전 지으려는가 하면요. 구약에는요. 성전에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데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죠? 아무 곳에서나 우리가 있는 곳에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구약은 어떻다고요? 성전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 못 만나요. 율법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을 안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독려를 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관심도 없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다. 성전 지으라. 막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상소하고 또 여기서도 상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왕이 봤더니 이거 고레스가 분명히 칙령을 내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어라.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이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어떻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막았더라도 하나님의 의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성전을 지어야만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은총을 입을 수 있잖아요. 이런 관점을 늘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울고불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을 구하며 목적을 이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지. 이게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것에서 그 사람들이 실수한 거였어요. 자, 오늘날 나라에서 중국 같은 경우요. 18살 이하는 교회 가지 마. 신앙 강요하면 안 돼. 지금 그래요. 그리고 공산주의 교육을 가르쳐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수능하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죠. 이런 거예요. 어떻게 살 거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간단해요. 성령 인도를 따르면 되는데 그 성령 인도를 어떻게 따르느냐 이게 저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2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 삶을 터득해 가야만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길만 제시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 중심점을 살 때는요. 그들은 보호를 받고 부부 사이에도 온전했고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했고 자연계도 그들에게 협조적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반대되는 게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그럼 자기 중심적인 삶도 조금 언급을 해야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좀 언급합니다. 자, 자기 중심적인 삶은 뭔가 반대로 아까는 하나님 자원으로 하나님 목적으로 위해 하나님 방법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삶은 자기 자원으로 자기 목적으로 위해 자기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 중심적인 삶은 타락의 본질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자, 어떻게 시작된가 하면 이 타락이 먼저 루시퍼가 타락해서 그랬어요. 자, 하늘에 너 아침 하늘의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자, 이 계명성은 루시퍼라고 얘기하는데요. 천사장 루시퍼라 얘기하는데 아마 천사장 중에도 계급이 높았던가 봐요. 근데 그가 자기에 있는 위치를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내쫓았지요. 그래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리기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완전히 음부에 떨어지죠. 게헨나에 떨어집니다. 자, 루시퍼는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피조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른 피조물보다 위에 올라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고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다는 말은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들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고요. 그가 자신의 하나님이 되기를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을 말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타락의 본질입니다. 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면서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잖아요. 이게 타락의 삶을 그냥 계속 이어온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자, 인간의 타락. 인간을 향한 사단의 유혹은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특히 사단은 그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유혹을 했죠. 먼저 사단이 자기가 그 짓 했잖아요. 그 자기 방식대로 사람을 이제 넘어뜨리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거부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거부한 거죠. 자, 또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게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의식과 헌신과 희생이 가득해도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그게 하나님 앞에 타락한 모습이에요. 아니, 아예 종교적인 의식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건 당연히 타락한 거고요. 모습은 하나님을 섬긴다 그리고 뭐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헌신도 열심히 하는데 이 속에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요? 자기 자원, 자기 목적, 자기 방법을 따르면 그게 타락한 모습이에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시바에서 유황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미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자, 이 당시도 막 이렇게 잘 들으면 복을 주겠다 생각하고요, 저렇게 했어요. 근데 방식은 뭐예요? 철저히 인간적인 방식이었어요. 자,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에 깨와 강박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행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이게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다음, 그래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게 뭐예요? 자기 방식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방법을 추구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과 세상과 사탄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 이러면 간단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세상 방식이고요.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자,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을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저기 보면 뭐가 나와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자, 세상에 나와요.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마음이 원한 대로 하였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에는 이 세상 풍속이 연관되어 있고요. 권세 잡은 자 사단의 다스림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때라는 게 뭐지요? 아까 저기 앞에 보면 그때라고 있잖아요. 그때. 예. 자, 예수 믿기 전에 말하고요. 불신자들의 삶의 특징을 말하는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 이게 불신자들의 삶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그 방식을 버리지 않고 계속 살아온다고 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육체는 타락한 본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기중심성이라고 성경적인 용어로는 얘기해요. 이와 같이 세상, 사탄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삶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기중심적인 삶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자, 한 예를 들어봅시다. 간단하게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래서 이걸 알게 한 거는 하나님이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자, 내가 온 목적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이 오신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요. 저리 모시고 가요. 모시고 갔다나 끌고 갔다고 표현해요. 막 잡아 끌고 갔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어요. 방식이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랬어요. 말은 누가 했어요? 행동은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했는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사탄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예요? 지금 베드로가 하는 내용이 지극히요 인간적인 방식이고 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것도 정말 중심에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방식이 뭐라고요? 이 속에 들은 방식이 지금 사단이 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호하게 예수님이 거절했어요. 이게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사람들에게 잘해줘요. 아주 인기도 있어요. 근데 그 배후에 뭐가 있다고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한다. 그게 자기 중심이에요. 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좋은 동기는 매우 중요해요. 근데 좋은 동기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베드로는 나름대로 좋은 동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에게 이용당했고요. 이게 바로 자기 중심적인 행동에 사단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생명도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를 보면 딱 나와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또 아담과 하와 사이에 부끄러워서 자신들이 숨길 만큼 부부 사이에도 간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옷을 입은 거예요. 또 그들 스스로 어떻습니까? 책임을 전가해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그리고 어떻습니까? 결국은 육신이 죽게 되고요. 자연계도 비협조적이 됐어요. 왜 그렇다고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이렇게 좋았던 에덴 동산이 반대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은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오면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잘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은 아니라고요.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하는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물은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다른 지역의 교회들보다 아주 돈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요 아주 벌거벗은 형태였어요. 자,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에는요 자기 자원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원으로 사는 게 바로 율법주의 거짓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자기 방법대로 사는 게 인본주의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면 자기 중심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요 가짜가 돼요. 교회는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열리고 자기 중심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자원으로 자기 방식대로 살면 결과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요. 그래서 거짓 신앙이에요, 그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짓 신앙을 신앙생활해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예, 율법주의가 뭔지, 기복신앙이 뭔지, 인본주의가 뭔지만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율법주의는요, 이런 겁니다. 자기 자원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자원으로 사는 건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율법은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내가 자기 중심적이면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요? 요 말씀대로 내가 지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겠지. 요런 생각으로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요. 뭐 때문에요? 내가 요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거야. 요런 생각인 거예요. 요게 잘못된 신앙이라고요. 요거는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너무나 좋아요. 근데 성경이 왜 주어졌는지 목적을 알아야 돼요. 자, 성경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가 하면 이런 목적이에요. 성경은 자기의,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제시된 거예요. 성경은 너 요 말씀대로 살아, 그게 아니라 원래 목적은 뭐라고요? 너 죄가 뭔지 아니? 이렇게 해서 성경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은요, 너 죄는 얼만큼 타락했는지 아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너는 성경을, 성경 말씀대로 못 살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데려간다. 누구에게로 인도하는가 하면 예수께로 인도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항복해요. 오, 하나님 나 이대로 못 살아요. 나 절대 못 살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 내가 널 도와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된 후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제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은혜를 보기 때문에. 순서가 그래요. 그게 율법이 주어진 건 뭐라고요? 우리 보고 너 이대로 살아. 이게 아니고요. 이대로 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리라. 요게 가짜 신앙이에요. 주권을 드리고 예수님이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이제 신앙에 제대로 된 궤도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율법주의는 뭔가 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율법주의는 뭔가 하면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자원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는 거예요.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 의로. 자기 의는 부분적으로도 자기 의의를 붙들면 그는 율법주의예요. 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육신이 있어요. 육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거는 복잡해요. 아주 다양해요. 이거는. 그냥 육신이라 표현합니다. 자, 육신이라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 자신보다 예수님에 대한 헌신을 신뢰하고요. 마음의 상태보다 외부적인 복종에 신경 쓰고요. 인격체이신 성령님 그 분보다 그냥 문자에 나와 있는 규례와 규칙을 붙들어요. 이게 뭐라고요? 율법주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요런 내용이 뭔가를 자꾸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육신이 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요. 육신이 될 수 있어요. 아주 아이러니예요. 또 자신의 종교적인 배경이나 신앙의 열심. 아, 나는 말이야 5대째 목사 가정이에요. 5대째 난 장로 가정이에요. 이게 종교적인 배경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붙들어요. 그게 육신이에요. 또 성경 난 많이 알아. 나 성경을 백독했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 경력을 붙드는 거예요. 또 나는 은사가 대단해. 예언의 은사도 있어. 나는 손만 얹으면 사람들이 나! 막 이런 은사들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하는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영향력. 나 말이야, 이런 사람이야. 난 정치인이고 나는 판사고 검사고 이런 사람이야. 나 의사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복을 받은 거. 은혜로 하나님 주셨는데 그걸 자기가 잘해서 한 줄 알고 붙드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복신앙. 원래 하나님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서면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고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삶이고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자, 그런데 기복신앙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전전제로 사랑하고 하나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갈 거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알고 전전제로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데 또 하나님 통치권 안에 가는 삶인데 그래서 복과 신앙의 본질은 뭔가 하면 우리가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이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해요. 이게 우리에게 참다운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실제를 의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기도 응답, 하나님의 친밀함, 세상을 이기는 능력 등이 거기서 주어져요. 이게 복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 떠나가요. 하나님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거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서면 여기 가능한데 자기 중심으로 돌아오면 어떻다고요? 거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들에 관한 기록을 다 믿고 또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말할지는 몰라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요. 이게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이 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내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때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무슨 얘기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데 내가 목적이 되다 보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야. 이게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할 거야.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아주 위험해요. 자기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특징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건데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버린다고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자, 반면에 타락의 본질은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 가운데 한 가지 특징은요,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아요. 그런데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삶에서 그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려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는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의 대표적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인본주의. 자, 뭐 인본주의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는 거, 내 방식대로 사는 거, 이게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는요, 거짓 신앙 체계의 이론을 제시한다면 기복신앙은요,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탐심을 말해요. 근데 인본주의는 뭐라고요? 사는 방식을 말해요. 자, 율법주의가 뭐라고요? 거짓 신앙의 이론을 제시하고 기복신앙은요, 그 사람 속에 있는 탐심을 얘기하는 거고요. 인본주의는 뭐라고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말해요. 자,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도요,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모르면 내 방식대로 살아요. 그게 인본주의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의롭고 온전하고 거룩하고 사랑스럽고 신실하고 영원하고 중요해요. 근데 반면에 인간이 타락하면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 부담스러워해요. 그게 내 방식대로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길을 반박해요. 꼭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나와요. 자,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머리로 성경의 머리에 있는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것으로 살아요. 그래서 머리에 들은 것과 아는 것과 관해서 아는 것과 요 중심에 내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달라요. 이 같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각 사람의 길을 따라 살면 하나님은 거기에 심판을 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기 보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 머리에 들은 대로 심판하는 게 아니고라고요. 요 안에 들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자기 길로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은 다른데 성경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완전히 사람과 길이 다르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본주의에는요,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눈에 보인 대로 살아요. 또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길로 오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기와 자기의 입지를 먼저 생각해요. 또 하나님은 낮추라 그러는데 우린 스스로 높이려 그래요. 하나님은 목숨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버리려 그러는데 우리는요, 목숨을 붙들려고 해요. 움켜져요. 자, 하나님은요,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조정해서 일하게 만들어요. 이런 게 다 뭐예요? 인본주의. 여러분, 여러분에게 막 칭찬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교회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거는 인본주의예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보고 아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바른 길이죠. 자, 인본주의 가운데 있으면요 아직 신앙의 본질에 서 있지 않아요. 신앙이 뭔지를 몰라요 지금 그분은.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요 이렇게 율법주의와 기복신앙에서 막 얘기하면요 아 이거 아니네 이거 나쁘네 알아요. 근데요 방식은요 인본주의로 살아요. 말은 이거 틀렸어 하는데 그 사는 방식이 뭐라고요? 인본주의로 살아요. 그러니까 봅시다. 기복신앙과 인본주의인데 많은 경우는요 율법주의 이해해요. 아, 그거 살지 말아야지. 인본주의 이해해요. 맞아. 기복신앙 그거 틀렸다 알아요. 근데 사는 방식은 뭐라고요? 인본주의 방식대로 살아요.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직도 자기 중심에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친밀한 교제.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 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 그리고요.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사는 삶이고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다양한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삶을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하나하나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자기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작업을 안 하면 마음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어. 근데 이 몸은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그냥 의도만 내 하나님 중심으로 살리라. 그래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계속 찾아야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 비춰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미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하나하나 묵상해가면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내가 자꾸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따르고 내 방식 버리고 이게 하나하나 갈 때 어느 날 하나님 중심이 선명히 딱 보여요.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양할까요?